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틀 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무역 협상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결의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동맹의 역량을 향상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해거티 주일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더 많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걸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일본이 미국 자동차 업계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어서 6월 28일과 29일에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또다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맞서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28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NPT 탈퇴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선택 사항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5년 이란과 국제사회가 체결한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이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달 초 이란의 최정예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한편 일부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 적용했던 예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5월 초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했을 때도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1968년에 체결된 핵 확산 금지 조약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새롭게 핵무기를 갖는 걸 금지하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다른 나라에 핵무기나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돼 있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3년에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27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여성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당시 유대교 회당에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대교 축일인 유월절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19살 백인 남성 존 어니스트로 도주 직후 당국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즉각 출동해서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현재 당국에 구금돼 있습니다. 용의자는 전과 기록이 없으며 백인 우월주의 조직과 관련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이슬람 사원 방화 사건과 관련해서 온라인 선언문을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중심가에서 28일 새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현재 홍콩 거주 범죄 용의자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홍콩은 특별행정구로서 2047년까지인 사법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입법안을 통과하면 형사사건 용의자는 물론이고 정치범 등 범죄인 인도 범위가 확대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가 밤새 또다시 공습을 당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리비아 통합정부군과 동부 군벌 소속 리비아 국민군이 트리폴리를 놓고 공세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입니다. 리비아 현지 BOA 기자는 이번 공습은 트리폴리 인근 공항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며 4차례에서 6차례가량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비아 동부 군벌인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은 이달 초부터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하기 위해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한국에서는 코코, 초코, 별이, 콩이, 해피, 또리, 뭉치. 미국에서는 맥스, 찰리, 벨라, 루시, 르나. 요즘 사람들과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 강아지, 개들에 붙여지는 아주 친근한 이름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복실이, 복순이, 또리, 바둑이, 메리라는 이름이 흔했었는데요. 북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개, 고양이들은 보통 어떤 이름을 갖고 있을까요? 개나 고양이 키우는 집은 또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뜬금없이 개나 고양이 이름을 왜 얘기하는 걸까 궁금하시죠? 2018년 한 해를 정리하는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인데요. 미국의 공영방송 NPR이 2018년 올해 가장 인기 있는 강아지 이름을 조사해서 소개한 기사가 올려졌습니다. 미국 강아지들의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이름은 롤오버랍니다. 이렇게 뒤집으라고 할 때 하는 거죠. 한번 뒤집어봐. 스팟, 버디, 로버 등이 있고요. 올해 결혼한 영국 왕자, 왕자빈, 해리와 메건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도 또 눈에 띕니다. 원더우먼, 로키 같은 영화 속의 영웅이나 악당 이름도 강아지에게 붙여지고요. 맛있는 먹거리죠. 와플, 머핀, 비스킷 같은 음식 이름도 미국 사람들이 즐겨 붙이는 반려견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거동을 도왔던 반려견 셜리가 주인의 죽음 앞에 지키고 있는 모습이 미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꼽혔을 만큼 미국 사람들의 강아지, 고양이 사랑은 정말 남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궁금한 것은요. 북한에서 집에서 강아지나 개를 가족처럼 키우는 분이 있으실까? 도대체 어떤 이름을 붙이고 어떤 의미를 담아 부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참 궁금한데 알 길이 없네요. 주말의 음악여행, 고양이를 소재로 한 외국 번안곡을 준비했습니다. 박혜령 씨가 부릅니다. 검은 고양이 내로. 너무 장난만 친다면 고등어 통조림 주지 않을 거야. 야옹. 예전에 그 저작권 같은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즈음에 서울에 한국의 온 거리 음악이 정말 가득했었습니다. 그때 이 귀여운 아이의 목소리로 검은 고양이 네로가 뭐 빼놓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돋우는 노래였었고요. 이게 1960년대 말에 나온 노래였어요. 당시 이 박혜령 씨가 그때 그 꼬마아이가 10살이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박자에 맞춰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흔들면서 입을 아주 야무지게 벌려가며 그 이탈리아 동요제에서 5살 여자아이가 상 받았던 곡을 불렀는데 정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원곡 제목도 검은 고양이가 갖고 싶었어 였대요. 여기에 같은 곡에다가 새로운 가사를 붙여서 이 꼬마 박혜령 양이 불렀을 때 검은 고양이 네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음반을 내놓은 지 2주 만에 만장이 팔려나갔던 것이 그 당시 뉴스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는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을 정도로 대단한 반응도 일으켰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다 보니까요. 그 북한에서 그 뽀뽀송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북한의 뽀뽀송. 그 우리 아빠 제일 좋아라고 하는 노래 있죠. 그 노래를 불렀던 북한의 꼬마 아가씨도 생각이 납니다. 자, 주말의 음악여행 1989년 한국에서 이 노래가 유행했었습니다. 변진섭의 희망상 그리고 1992년에 또 화제가 됐던 노래인데요. 희망상의 답가라고도 불렸던 곡입니다. 작곡 작사가이자 노래도 하는 노영심 씨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이어 보내드릴게요. 가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연애하실 때 그때 생각하면서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한 번도 안 한 여자
네,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해보려는 젊은이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풋풋하기도 하고요. 참 꿈이 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때는요.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는 만약 연애를 한다면 이렇게 설렐까? 이쁠까?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을 겁니다. 아, 그때 사랑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나의 친구들은 말이죠. 가수 변진섭 씨의 희망상 그리고 그 희망상을 작사했고 작곡했던 피아니스트 노래도 했던 노영심 씨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였습니다. 그 희망상이란 노래 제일 마지막에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상이 정말 거창하군요. 난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 하는 목소리가 바로 노영심 씨였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K-POP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최신 아이돌 가수들, 보이그룹, 걸그룹들의 노래를 비롯해서 꾸준하게 인기 얻고 있는 대중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가수들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하는 오늘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순서에서는 한국의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리는 인기 가수를 소개해드린다네요. 자, 요즘 한국 대중가요 인기 순위에 눈에 띄는 나이의 가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0대, 20대 아이돌 가수들인데요. 40대 중반을 넘은 임창정 씨가 노래하는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당신은 누구시길래 순서로 모시겠습니다.
맞이하고 보내준 수많은 1년 중 그대 내게 떠났던 그 해가 있었죠. 어디에 있을까? 잘 지내지나요? 아팠던 건 잘 보내줬나요? 날 떠나겠다는 말 참 힘들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그대가 했기에 거기서 떠나요. 나도 잘 떠났으니 이제야 그대 이해하네요. 사랑 누구나 하는 흔한 이유란 이야기 시작의 이유도 헤어짐의 이유도 그때 모르기에 가슴에 남긴 말 그대는 그날로 나를 지워가겠죠. 이제야 그댈 보고 싶은데 사랑 누구나 하는 흔한 이유란 이야기 손마저 못 쉬던 걸을 수조차 없던 이별이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당신은 누구실까요? 한국 대중들의 오랜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보는 시간, 당신은 누구시길래? 김근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상입니다.
네. 오늘은 목소리가 또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한국의 대중 가요 가수 누굽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오랜 사랑을 받아온 가수를 소개하는 코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 코너 시작한 후에 제가 오늘 소개하는 가수가 아마 가장 젊은 가수인 것 같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 26인데 물론 젊은 나이지만 데뷔한 지 이미 만 10년이 지난 그런 가수고요. 현재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여가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인데
알겠어요.
예, 바로 아이유를 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쓰는 거죠? I.U.
예, 사실 이름이 독특하죠. 그 네. 앨범 자켓 같은 데 이제 I.U. 영어 스펠링 두 개만 쓰는데 예, 원래 이제 본인의 본명은 이지은이라고 해요.
네.
평범한 이름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아이유란 예명으로 활동을 하는데
의미가 있죠.
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는 이제 나를 의미하고 네. 유는 너를 의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음악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된다. 뭐 이런 뜻을 담은 예명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유. 너와 내가 하나 된다. 네. 네. 자, 아이유를 소개하는 첫 곡은 어떤 곡이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아이유를 소개하는 곡이니만큼 이제 데뷔 초창기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아이유가 10년 넘게 이렇게 쭉 음악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의 음악적인 변신을 상당히 많이 해온 가수 중에 한 명인데 물론 그렇죠. 나이는 네. 젊지만 이제 초창기 노래로 골랐고요. 노래 제목이 부, B-O-O인데 당시에 이제 이게 2009년에 나온 곡인데 아이유 씨가 1993년생이니까 불과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의 소녀였던 그 아이유의 발랄한 이미지와 어울리는 댄스곡입니다.
네, 아이유 부 먼저 들어보시죠. 나이는 26이고요.
네, 부럽죠. 자. 벌써 26인데 이렇게 오래 활동을 하고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굉장히 부러운 가수죠.
근데 네. 아직 26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데뷔곡은 부가 아니에요. 데뷔곡은 2008년에 나온 미아라는 곡인데
네.
1년 전이니까 이때 이제 나이가 중3이죠.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노래가 사실 좀 성숙한 느낌의 팝 발라드 곡이고 이 노래와 함께 나왔던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이제 어두운 이미지가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이 노래를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음악성 또 가창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배 가수들 또 평론가들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굉장한 신이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하지만 이 노래가 사실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했어요. 당시에
네.
이제 10대 아이돌 가수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밝은 이미지,
이쁘고.
발랄한 그런
네.
그렇죠. 귀여운 댄스곡이라는
맞아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인식과는 좀 다른 스타일의 곡이었기 때문에 인기를 많이 끌지 못했고 그래서 그러선지 이제 후속곡으로는 좀 더 나이에 어울리는 댄스곡을 발표를 했는데 그 곡이 바로 조금 전에 들려드린
그랬군요.
부입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이 부를 통해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을 했고 꽤 많은 인지도와 인기를 얻었죠.
네. 그리고 이후로 좀 뭐 귀여우면서도 발랄하면서도 그런 곡들이 계속 선보였고 국민 여동생이라는 그 별칭도 그때쯤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배우 중에 문근영 씨가 국민 여동생으로 불렸잖아요.
아, 그랬네요.
가수 중에는 이제 아이유가 국민 여동생으로 불렸는데요. 네. 부울한 노래 이후에 또 마시멜로, 좋은 날.
그렇죠.
또 남자 아이돌 그룹 2PM의 스롱과 같이 불렀던 이 듀엣곡 잔소리.
네네.
이런 노래들이 잇따라 히트를 하면서 당시 아이유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
맞아요.
본인도 이제 아이돌 가수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아이돌이 원래 이제 우상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대중음악계에서 기획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네.
주로 이제 10대나 20대 초반 팬들을 겨냥해서 활동하는 가수들을 아이돌 가수라고 말하는데
네네.
아이유도 이 아이돌 가수로 인기를 많이 끌다가 이후에는 이제 이 아티스트, 뮤지션 이런 네네. 음악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네. 참 이게 나이가 어린데도 어떻게 이렇게 폭넓은 음악 세계를 또 갖고 있고 표현력을 갖고 있을까 너무 부러울 때가 많아요.
뭐 본인의 의지도 있었겠고 네. 또 이제 소속 기획사에서도 그런 아이유의 활동을 잘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텐데요.
네. 노래 한 곡 더 들어보죠.
네. 조금 전에 소개한 곡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유와 2PM의 스롱이 같이 부른 잔소리라는 곡인데 2010년에 발표된 한국의 대중가요 중에 연간 순위 2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노래입니다.
네. 잔소리입니다. 아이유. 아이유가 데뷔 초에는 이렇게 귀엽고 좀 활발하고 이런 노래들 많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영역을 좀 더 넓혀간다 그럴까요? 깊이도 더해간다 그럴까요?
그렇죠. 사실 아이돌로서도 충분한 인기를 누렸는데 이후에 좀 음악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사실은 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네네.
아이유가 이후에 발표한 곡들은 재즈, 스윙, 뭐 록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있고요. 뮤지컬 같은 곡들도 있었죠. 네. 이렇게 음악적인 영역을 넓혀나갔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다른 아이돌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음악성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김창완 씨,
네.
뭐 서태지, 윤상 이런 굉장히 기라성 같은 대선배들과
그렇죠.
젊은 나이에 같이 협업 음반을 내면서 아이돌의 이미지보다는 뮤지션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활동이 이어졌죠.
왜 원곡보다 조금 더 요즘 현대화된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이유 씨의 이 앨범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다시 부른 앨범이요.
네,
특히
맞아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전설적인 선배 음악가들이 많이 그렇죠. 참여를 하면서 또 관심을 모았죠.
예. 그런데 아이유가 데뷔 전에 기획사 오디션에서는 뭐 수십 번 떨어졌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당시에 기획사들이 이 보석을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죠. 옥석을 구분하지 못한 거죠. 아이유가 나중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 뭐 20번 넘게 오디션을 봤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떨어졌었는데 특히 이제 아이유 씨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친척의 집에 얹혀 살 정도로 뭐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수의 꿈을 계속 키웠고 그래서 20번 넘게 낙방을 하면서도 이제 가수가 된 거죠. 특히 이제 아이유가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던 기획사 중에 이 JYP 뭐 한국의 3대 대중 음악 기획사 중에 하나죠.
네, 박진영 씨가 거기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유도 여기에 오디션을 봤었는데 떨어졌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떠오라.
이 JYP의 박진영 씨가 나중에 이 아이유를 떨어뜨린 걸 정말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아이유가 그래서 이후에 중소기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네.
오히려 대형 기획사에 갔더라면 다른 아이돌 가수나 걸그룹처럼 좀 해결화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로엔에 들어가면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고 이 아이유가 가수 외에 연기자로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때 TV를 틀면 아이유가 뭐 계속 나올 정도로 광고도 많이 찍었는데 네.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 덕에 대형 기획사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에 인수가 돼서 카카오 M 소속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아이유를 발탁하고 아이유 덕분에 돈도 벌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번 걸로 알려져 예. 있죠.
한 곡 더 들어보이죠. 아이유 노래.
네. 이번엔 2013년에 나온 정규 3집 앨범을 골랐는데요. 조금 전에 아이유가 다양한 스타일 변신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 노래도 이제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분홍신이라는 곡인데 들어보시면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그런 댄스곡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재즈, 뭐 스윙 이런 스타일의 곡인데 마치 이 한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곡입니다.
앞에 들었던 두 곡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막 이렇게 비 오는 날 춤추는 영화 있었잖아요. 옛날.
Singing the Rain.
예, 그런 느낌도 막 나고.
네. 이 뮤직비디오도 사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를 선보였었는데 당시에 다른 아이돌 가수들 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가수들이 발표한 곡과는 전혀 색다른 그런 시도였고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는 모험이기도 했지만
네.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이 아이유의 지평을 넓혀준 그런 곡이었죠.
예.
또 이후에 아이유가 이런 음악의 장르로서만 활동 영역을 넓힌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온 음반들은 이제 작사와 작곡에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자신의 음악성을 뽐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싱어송라이터의 면모가 상당히 강해졌죠. 왜냐하면
네.
본인이 쓴 곡들이 실제로도 인기를 많이 얻었기 때문인데 금요일에 만나요라는 곡이 이제 자작곡으로 처음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후에 이제 지난해 나온 4집에서는 더욱더 많은 곡들을 본인이 만든 곡으로 혹은 뭐 작사만 참여를 하거나 작곡으로 공동 참여한 곡으로 채웠고 또 직접 프로듀싱 이 앨범을 만든 프로듀싱까지 네. 맡으면서 아티스트로서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새로 앨범을 낼 때마다 그전과는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모습 이렇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이게 보여요.
그렇죠. 이 음악가 뮤지션이라고 말을 하죠. 이 뮤지션으로서의 면모를 점점 더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네.
많은 대중음악 평론가들이 앞으로도 길게 활동할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여가수 중에 한 명으로 꼽고 있죠.
네, 한국에서 아주 뭐 활동한 시간은 10년이지만 기대가 더 커지는 가수, 26살의 가수. 남녀노소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 아이유의 아이유를 소개하는 마지막 곡을 들려요.
네, 시간이
네네,
짧죠.
시간 됐어요. 네네.
네, 워낙 히트곡이 많아서 네 곡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렇죠.
지난해 나온 4집 앨범에서 마지막 곡을 골라봤는데 원래 이제 앨범 제목은 팔레트고 타이틀곡도 다른 곡이었는데
네네.
이 노래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반편지라는 곡인데요.
예.
마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70년대, 80년대 포크송을 연상시키는 그런 소박한 기타 반주의 멜로디가 굉장히 서정적인
그렇죠?
곡이고요. 아이유는 이제 작사로 참여를 했는데 아이유를 얘기할 때 사실 파워풀한 가창력을 가진 가수로 소개하기보다는 서정적이고 네. 또 섬세한 감정 표현을 맞아요. 잘하는 가수 네네네. 또 가창력이 파워풀하진 않지만 견고한 그런 가수로 소개를 하는데 이 노래도 그런 포크스타일의 곡이기 때문에 아이유의 섬세한 가창력을 잘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대중 가수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당신은 누구시길래 오늘 가수 아이유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곡으로 아이유의 밤편지 준비했습니다. 김근선 기자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1993년 가을이었던 것 같네요. 찬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할 때 나온 노래였는데 이 앞부분의 어떤 리듬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느끼게 하죠. 또 거기에 또 애절한 가사가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노래. 두 명의 남성 가수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이라는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께 친구라는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다는 안재욱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연기자이고요. 지금은 그 무대에서 공연 무대에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에서 가수 역을 맡았던 안재욱 씨. 당시 그 드라마의 배경 음악으로도 쓰였던 Forever라는 곡을 부르기도 했었죠. 이 노래로 중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한류 가수가 됐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여행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1980년대 한국 가요계 히트곡 임주리 씨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도성민이었습니다.
.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뉴스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